역대하에서는 계속해서 유다 땅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피되 다윗 왕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섬기고 따랐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 양쪽 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겼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준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과 또그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요아스 왕을 살펴봤죠.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굉장히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왕권 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막 죽고 쫓기고 뭐막 이렇게 피신하고 그랬는데 요아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7세의 왕위에 우여곡절 끝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죽을 뻔한 위험을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과 그 아내로부터 그 건짐을 받고 이제 그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7세 때 드디어 왕위에 등극을 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자 이제 그가 그동안 이제 억눌러 왔던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이렇게 권고하셨지만 그것들을 또 듣지 않게 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리하여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징벌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그 부상을 입게 되고 또 그때를 노려서 이제 모반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운명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발걸음에서 타락하여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을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어제 말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요아스 왕의 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여호아단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요아스의 그 이제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왕권을 찬탈하는 사람이죠. 이제 우상숭배에 능통했고 이제 왕권을 찬탈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혼사를 이렇게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아내는 예루살렘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결혼 혼사에 아주 신경을 써서 거룩한 사람으로 요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샤가 자라게 되고 그 2절에 보면 그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두 가지 평가가 같이 있죠.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예. 보면은 이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모반으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선왕이 그렇게 모반으로 죽였으니까 그 신하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모반한 신하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나라를 굳건하게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반에 가담했던 신하들을 숙청하는 일들을 3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뭐 숙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숙청할 때 이제 보통 숙청할 때는 이제 그 당시 문화나 관습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삼족을 멸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죄를 물어서 죽이는,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이렇게 죽였는데, 아마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서 그 사람만, 그 범죄한 사람만 이렇게 죽였다, 이런 것을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죠. 그 다음에 또 5절부터 보니까 이제 전쟁, 에돔과의 전쟁을 이제 벌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벌일 때 보니까 그 유다 땅에서 군인으로 나설 수 있는 장정을 계산하니까 한 3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30만 명이 유다의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은 군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게 좀 군대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었냐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사오자. 용병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제 지금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10만 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달란트는 3.4kg거든요. 그럼 100달란트면은 3.4톤입니다. 그래서 1톤 트럭으로 3대 반 분량이죠. 이거를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한 34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4억을 주고 이제 군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아마샤 왕을 뜯어 말리는 겁니다. 아,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과 이 전쟁에 나간다는 건 뭡니까? 서로 이 생명을 담보로 서로 지켜주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우리 유다 군인들로만 가서 힘써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죠?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부를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지불했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상태에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9절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돈을 이미 벌써 지불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예, 이게 오늘 별표 칠 말씀입니다. 별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 벌써 다 돈을 지불하고 또 이미 벌써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판세를 모르고 얘기한 걸까요? 판세를 다 알고 이미 벌써 돈을 지불했고 34억을 벌써 다 지불을 했고 또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다 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유가 이제 더 좋은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이 눈에 확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 되죠.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가야지. 되돌릴 수가 없잖아. 이거 얼마나 큰 손해야. 이거 이렇게 되돌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없어. 아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다 이제 몰아붙이죠. 도대체 이제 지금으로서는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시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기나 하나? 우리 상황을 알기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리는 다 치우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게 이제 정직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이제 결정타를 날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그 판세를 되돌리는 거, 무슨 일을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까지 34억, 예, 죄송해요. 그까지시라고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34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서 전세가 약화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고 또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셔야 합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신뢰할 만한 분이어야겠죠? 또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랐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옆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그런 상황에서 아유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주변에서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분이 정말 용감하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런 분들의 말들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요,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물렸습니다. 그 34억을 그냥 다 땅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냅니다. 너네 당신들 이제 전쟁에는 같이 못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34억은 그대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왔다가 이제 돌아가니까 굉장히 노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가 만 명, 또 유다 백성이 만 명, 이렇게 해서 2만 명의 사람을 무찌르고, 에돔 땅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성읍을 약탈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의 마음에 약간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럼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이 안 좋은, 내가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에 유다 땅을 성읍을 약탈한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랑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이르게 됩니까? 아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 별 소용없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만. 뭐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유혹이 옵니다. 유혹.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아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길 가운데로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았을 터인데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거 뭐 승리를 안한건 아니에요. 승리를 했는데 내가 만족할 만큼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유다 땅이 다 지켜졌어야 되지. 왜 유다 땅은 또 이렇게 약탈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서 조금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4절부터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 이제 아마샤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러한 지점을 지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 근데 그게 34억을 땅에 쏟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안 봐도 뻔하죠. 34억을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걸 그냥 땅에 쏟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죽을 것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던지면, 그 34억을 깨트리면, 그 34억만큼의 탐욕이 깨트려집니다. 왜그 북이스라엘을 불렀을까요? 10만 명을 불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 전쟁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죠.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목적한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의 브레이크를 거세요. 아니다. 그 과정에 탐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 과정에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 34억을 깨트릴 때, 그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거는 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탐욕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악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요? 소리칩니다. 야,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야. 막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그 탐욕은 죽어야 합니다. 그 탐욕은 제어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안에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하기 원하십니다. 탐욕도 제하기 원하시고 우상숭배도 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죽어나갈 때 가만히 죽지 않습니다. 발악하고 소리 지릅니다. 죽기 싫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 탐욕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발악하는 속에서도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땅에 쏟고 34억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탐욕이 계속 와서 소리 지르죠.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찾아옵니다. 아니, 유다는 약탈당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따라갔더니 이게 뭐야? 예, 그때 또 탐욕이 소리 지르죠. 그때 또 탐욕을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마귀가 그 욥을 보고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왜 따를까요? 욥 잘해주셔서 따르는 거,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돈도 주시고 자손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거지 그거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근데 중요한 건 욥한테 그렇게 마귀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따르는 것,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욥 너 좀 당해봐라. 아니에요. 욥 안에 있는 그 탐욕들, 욥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하시려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하려고 했어요. 이두 분이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시험들이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 오는 그러한 유혹의 목소리, 탐욕의 목소리, 또한 우상숭배의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들로부터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그것들을 죽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온전한 심정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34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 34억을 어떻게 버려? 이거 가져가야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34억을 이 땅에서 보상하지 못하셨으면 그 세계에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이 34억, 이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항전들, 이러한 34억의 유혹들,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을 추구하거나 또 우상을 추구하거나 이러한 추구점들, 주님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이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정말 순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34억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던져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목소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 나가려는 이 34억의 선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의 목소리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목소리들이 듣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꺾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 우리 홍익의 권속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홍익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정말로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맡겨드리며 정말 평강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 이제 수능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홍익이 권속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험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때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이 시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용의 권속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홍익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서 그가 내렸던 귀한 선택들을 봅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34억을 땅에 썼고 또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 그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주시고 그러한 분들을 곁에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